출애굽기 159번 메시지 거룩한 관유 세 번째 영적 체험의 필요. 나는 젊었을 때 출애굽기에 관한 많은 메시지들을 들었습니다. 나는 종종 유월절 어린 양과 만나에 관해서 들었으며 생수에 관한 몇 번의 메시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복합적인 영에 관해서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율법과 규례들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머물렀고 그런 다음 그들은 성막에 대한 계시를 받기 위하여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어떤 교사들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시험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것을 주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셨습니다. 율법이 제정된 직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에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 교사들은 이 계시가 은혜에 속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막의 실제이십니다. 이 성막이 왔을 때 은혜가 왔습니다. 어떤 교사에게는 이에 대한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체험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체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은 출애굽기 3장에 복합적인 관유를 합당하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체험은 단지 그리스도의 예표인 성막을 교리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빛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이 예표를 교리적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합적인 관유를 가르칠 때 그것의 참된 의미를 만지려면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 교사들은 이 체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복합적인 관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 교사들은 출애굽기 3장의 기름이 성경 어느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을 예표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도리에 부은 기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부어진 그 영을 의미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교사들은 기름의 의미를 보았지만 관유의 의미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복합적인 관유. 출애굽기 3장의 관유는 복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름 자체는 복합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다른 어떤 성분도 없는 단일한 성분입니다. 관유는 감람기름의 네 가지 향품을 배합하여 만든 복합적인 것입니다. 이 복합적인 관유는 페인트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페인트는 한 가지 이상의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의 거룩한 관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코트는 출애굽기 3장에 관한 그의 저서에서 그 영에 관하여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관유와 향에 관하여 거의 세 페이지를 할애했습니다. 그의 저서의 이 부분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영이나 그 영이라는 용어를 21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는 거룩한 영이나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그 영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영을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코트는 또 다른 사람의 영, 즉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계시는 사람도 말합니다. 코트는 네 가지 향품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너무나 완벽하게 배합되고 조화된 은혜의 모든 형태들을 나타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코트가 감람기름과 향품들의 배합에 관하여 어떤 것을 깨달았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영 안에 배합되어 있는 은혜의 형태들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에 관한 빛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몰약이 그리스도의 만유를 포함한 죽음을 의미하고 육계가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아가 그는 진흙 속에서 나와서 공중으로 솟아오른 창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상징이고 곤충들과 뱀을 퇴치시키는 계피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예표한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네 가지 향품, 즉 몰약, 육계, 창포, 계피의 배열은 의미심장합니다. 게다가 여기서 우리는 500세겔의 온전한 세 단위를 볼 수 있습니다. 500세겔의 몰약과 500세겔의 계피가 있습니다. 여기에 온전한 두 단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계와 창포는 각각 250세겔씩입니다. 이 절반의 단위들이 모여 또 하나의 온전한 단위를 형성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 단위가 둘로 쪼개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삼일성의 두 번째 육객이 십자가 위에서 두 부분으로 나뉘어졌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관유의 성분과 양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상징들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향품들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과 부활의 능력을 또 봅니다. 그 영과 기름부. 요한복음 7장 39절은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시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복합적인 그 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창세기 1장에 나오며 성령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하여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러나 앤드루 머리의 그리스도의 영의 15장에서 명확히 밝혀진 것과 같이 성령은 구약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가 잉태되실 때에 신약의 앞부분에 맨 처음으로 언급됩니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부분인 그분의 인성이 거룩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잉태시킨 영의 헬라어는 성령 거룩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이 잉태되실 때 성령이 나타났지만 그 영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까지, 즉 영광 받으시기까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진 후에야 복합적인 그 영이 완성됩니다. 요한의 저술들에서 성령이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계시록에서 요한은 종종 그 영에 관해서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은 2장과 3장에 걸쳐서 반복됩니다. 계시록 14장 13절은 그 영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라고 말하고 계시록 22장 17절은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기름 부음을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은 너희가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은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요한이 이 구절들을 썼을 때 그는 출애굽기 30장에 있는 거룩한 관유의 그림을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 압니까? 기름 부음은 복합적인 그 영이 움직이시는 것, 즉 페인트 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이 기름 부음, 이 페인트 칠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기름 부음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분이 복합적인 그 영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셨음을 인해 그분을 경배합니다. 과거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유월절, 만나, 기껏이야 생수만을 체험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체험은 복합적인 그 영에 참여하는 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성막과 제사장 체계. 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합적인 관유를 체험하는 데 실패했습니까? 그 까닭은 그 영이 영적인 집을 건축하는 것이고 거룩한 제사장 체계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는 영적인 집과 거룩한 제사장 체계를 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성막과 제사장 체계를 봅니다. 25장부터 27장까지의 성막이 계시됩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2장의 영적인 집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28장과 29장에서 우리는 제사장 체계를 봅니다. 그러므로 시내산에서 두 가지, 즉 성막과 제사장 체계가 준비되었습니다. 성막과 제사장 체계가 계시된 후에 관유에 대한 기술이 나옵니다. 이것은 관유가 하나님의 거처와 제사장 체계를 위한 것임을 가리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건축과 그분의 제사장 체계에 관심하지 않는다면 복합적인 그 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집을 건축하는 것이 부족하였으므로 역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복합적인 그 영의 문제를 볼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사장 체계도 결핍되었습니다. 관유는 단지 개인적인 제사장들에게 기름 붓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따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기름 부음이 제사장 체계를 위한 것, 제사장들이 이루는 몸을 위한 것임을 가리킵니다. 신약에서 제사장 직분으로 번역되는 것은 두 가지 다른 헬라어입니다. 이 용어 중 하나는 제사장 직분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제사장들의 무리나 제사장들이 이루는 몸을 말합니다. 출애굽기에는 제사장 직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단체적인 몸, 즉 제사장 체계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합적인 그 영의 기름 부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거처와 단체적인 제사장 체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통을 통해 복합적인 그 영이 됨. 관유의 다섯 가지 성분들, 즉 네 가지 향품들과 감람기름 모두는 자르거나 누르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감람 열매들이 짜지지 않는다면 감람기름을 생성해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략과 육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 껍질을 베어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에서 모략의 수지가 흐를 때 이 수지는 물방울의 형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고통의 체험을 말합니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피와 눈물도 고통의 표현입니다. 모략나무가 수지를 낼 때 우리는 그것이 눈물을 흘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메시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육계는 나무 껍질의 안쪽에서 나오는 것이고 계피는 껍질의 바깥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육계는 심장을 자극하는 데 사용되고 계피는 곤충들과 뱀들을 퇴치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모든 향품들은 고통을 거쳐야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통들을 통해서만이 복합적인 관위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되실 수 있음을 가리킵니다. 사실상 복합되는 것은 고통입니다. 복합적인 그 영이 되기 위하여 기름에 배합된 향품들은 그리스도의 고통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만 고통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일생을 거쳐서 죽음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태어나시자마자 고통을 겪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고통은 몰약에 의해 상징됩니다. 과거에 우리는 주 예수님이 십자가의 삶을 사셨다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삶은 고통의 삶입니다. 주 예수님은 끊임없이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은 육신 안에서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에 의하여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은 나무를 자름으로 생기는 눈물과 같은 몰약의 수지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박사들은 그분께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황금과 위약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죽으셨을 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주님께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그분을 장사 지낼 때 그분의 몸에 몰약을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땅에서의 주님의 삶의 시작과 끝, 즉 그분의 출생과 죽음에 몰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삶이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 고통의 삶, 눈물의 삶이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삶, 몰약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나온 비출물. 우리는 우리의 체험에 몰약을 적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영 안에 있습니다. 영어에서 영이라는 단어의 특수한 사용법은 액체의 형태로 추출된 물질의 본질, 특히 증류에 의해 추출된 물질의 정수의 뜻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물질의 추출물은 그 물질의 영입니다. 예를 들어 미랄들의 추출물로 만들어진 알코올 음료도 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장사 지낼 때 주 예수님의 몸에 붓기 위하여 몰약과 함께 사용된 침향도 영의 일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식물이나 미랄 혹은 다른 어떤 물질이 압착될 때 우리는 그것에서부터 그 물질의 영을 추출해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원칙을 주님의 죽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추출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추출된 것은 그리스도의 영의 요소라는 것이 그 해답입니다. 모든 물질의 참된 본질 혹은 성분은 그것의 영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차를 마실 때 우리는 사실상 차의 추출물, 영을 마시는 것입니다. 차의 효능은 이 추출물 혹은 이 영 안에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은 복합적인 그 영의 성분들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에 관해서 말할 때 펜 누이스 여사는 그 영을 강조합니다. 그녀의 저술들에서 그녀는 그 영에 관하여 많은 말을 합니다. 심프슨도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주관적인 방면에 어떤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주관적인 체험에 있어서 그는 제시 펜 루이스 여사만큼은 그 영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심프슨의 제시는 교리적으로 좋으나 체험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에 관하여 심프슨은 심판의 문제를 강조합니다. 그는 심지어 심판을 주제로 한 찬송도 썼습니다. 워치만 이 형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하려면 우리에게 그 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로마서 6장에 계시는 오직 로마서 8장의 그 영을 통해서만 체험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그 영을 떠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된다는 사실은 로마서 6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체험하는 것은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은 그 영을 묘사하는데 적어도 네 가지 용어들, 즉 생명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을 사용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 영의 가장 중요한 방면은 생명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이 아닙니다. 2장에서 가장 중요한 방면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성육신과 인생과 부활과 승천을 포함하는 칭호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이로서의 그리스도의 출생과 인생과 십자가의 못 박힘과 부활과 승천을 거치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영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추출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분의 출생과 인생의 추출물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출생과 인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추출물, 즉 그 영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영이 그 물질의 추출물임을 보았습니다. 이 원칙을 그리스도의 영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출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추출물이 이제 그리스도의 영의 모든 성분들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영에 그리스도의 출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효능이 있습니다. 체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이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영에 따라 행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인생을 갖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가 사셨던 방법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갖습니다. 그 영을 접촉함.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는 체험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성경 교사들은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을 단지 교리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는 것은 단지 위치적인 문제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실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는다는 것을 위치적인 문제로 믿을 때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가르친 방법이 아닙니다.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승천의 추출물은 그리스도의 영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영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체험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회복 안에서 그분은 계속 전진하십니다. 그분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가 수년 동안 그 영에 관하여 많은 것을 배웠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교사들로부터 교리적인 빛을 받았습니다. 체험에서 우리는 여김과 믿음으로 우리의 위치를 취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취된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이해에 따르면 우리는 사실을 믿는 것 외에는 아무 할 일이 없어야 합니다. 나는 이것을 실행해 보았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실들을 믿으려고 애쓸수록 나는 더 죽어갔습니다. 나는 어떤 신성한 자극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그 영을 접촉할 때 주님의 자극을 체험했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과거 수세기 동안에 많은 성도들이 그 영을 체험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복합적인 그 영에 관한 핍핍춤을 받지 못했지만 기도할 때 그들은 그 영에 의하여 자극받았고 자연스럽게 그 영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성분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그 영 안으로 그들 자신을 넣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그 영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추출물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길 필요가 없었으며 믿음으로 위치를 취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영 안에 있음으로써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을 체험했습니다. 그 영을 모방해서는 안 됨. 오늘날 우리도 실질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추출물을 체험하게 하는 영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육신, 우리의 기질, 우리의 천연적인 성분은 죽음에 넣어집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천연적인 선함도 끝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천연적인 선함이 우리의 천연적인 출생에서 나왔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의 천연적인 선함까지도 미워하기에 이릅니다. 기도하고 그 영을 접촉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천연적인 본성에 근원을 가진 어떤 것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천연적인 선함은 그 영을 모방한 것입니다. 나는 중국에 있었을 때 공자의 많은 제자들의 행위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보다 더 낫다는 사실로 인해 괴로웠습니다. 공자의 제자들은 인내심이 있었고 친절했고 동정심이 많았으며 돕기를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선한 행위는 천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영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방의 삶을 삽니다. 믿지 않는 이들도 친절하고 겸손하고 인내심 많고 잘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그 영과는 아무 관련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산다면 출애굽기 30장에서 엄격히 금지한 관유를 모방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종교적인 모임들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방의 삶을 배우고 모방의 삶을 살도록 권장받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없이 그 영 없이 정직하고 친절하고 사랑이 풍부하게 되라고 권유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볼 때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것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복합적인 영의 문제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서 우리는 그 영을 모방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공자의 제자들은 그의 윤리적인 가르침을 실행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공자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를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동양적인 문화의 방면입니다. 그러나 서양에서도 이와 유사한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실행되고 있으며 성경의 가르침의 분위기 아래 실행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사람들은 천연적으로 행합니다. 서양 문화는 성경에 의하여 영향받아왔고 그와 아주 유사하게 중국은 공자의 윤리적인 가르침에 의하여 영향받아왔습니다. 이것은 공자의 가르침이 중국의 도덕에 영향력을 발휘해왔고 성경의 가르침이 서양 문화의 도덕에 영향력을 끼쳐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영향력 아래 산다면 우리는 그 영을 모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윤리를 따라 행하는 모든 종류의 삶은 인위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내심 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으나 이 인내심은 인위적인 것입니다. 조화가 있고 생화가 있습니다. 생활은 유기적이기 때문에 살고 자랍니다. 생아에는 생명의 성분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생아와 같은 색과 모양과 형태를 가질 수 있지만 생명의 성분이 없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나 공자의 제자들은 겸손하고 인내심 있고 사랑을 많이 가진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겸손과 인내심과 사랑은 외적으로 볼 때 갈라디아서 5장에 기술되어 있는 그 영의 열매와 같은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의 열매는 유기적인 것이고 생명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윤리에 따른 천연적인 선한 행위는 죽은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공자의 윤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죽은 일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천연적인 선함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그 영을 모방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경우도 인위적이고 생명이 없고 복합적인 그 영을 모방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합적인 그 영에 관한 이 말을 단지 교리적으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체험적으로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